오늘 14장이죠. 그 앞에서 쭉 이어져 오는 내용을 조금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나가신 셈이죠. 그 떠나가신 얘기가 10장인가요? 10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떠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지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엘리야가 자기 어떤 그 행위를 통해서 그런 걸 보여주곤 했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징조, 특히 13장에서는 보면 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 거짓 선지자 중에 여자 얘기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거의 전쟁이에요. 전체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얘기,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습니다. 14장에 들어오면 여전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이 얼마나 큰가 그 얘기를 늘 하고 계셔요. 그 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뭐냐면 심판한다고 하면서 그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에 특히 우리가 주목을 조금 하셔야 할 필요가 있죠.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도 사실은 성경 말씀 자체는요 그냥 다 선지자라고 부르죠. 거짓 선지자라고 안 하고 그냥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더라. 그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든지 선지자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문제는요 그날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나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니라. 네, 조금 이상합니다만 그다음 여기까지 끊고요. 에스겔이 보기에 장로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장로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이 장로 아니에요. 뭘로 보이죠? 우상을 마음에 두고 우상을 마음에 두고 하나 더 붙이세요. 아! 그 죄악의 걸림돌을 그 앞에 두고 가는 것은 그 앞에 안에 우상을 마음에 두고 가는 것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 우상 섬기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나중에 한번 보자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단순하게 우상 섬기는 사람이라고만 하기 곤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분 나빠요. 왜요? 아니 우상 섬기는 놈보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엔 더 나빠요. 왜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면서 선지자에게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에게 왜 가요? 선지자에게 왜 가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속에는 우상을 넣어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겉으로는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속에는 우상을 넣어놓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거 기분 많이 나쁘세요? 여러분 이거 기분 많이 나쁜 거 맞아요? 우리는 사람 속을 잘 몰라서 저 사람이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겉으로 내한테 잘해주면 기분 좋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 속을 알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지금 잘하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안다면요. 많이 기분 나쁘죠. 그게 뭐 저 일반적으로 뭐 그냥 사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 같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성경이 자꾸 이걸 간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비유입니다만 이런 거예요. 몸과 마음은 딴 남자한테 가 있으면서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욕심내고 있는 부인 이러면요. 몸과 마음은 이미 딴 데 갔어요. 갔는데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이거 어떤 느낌 어때요? 모르면 괜찮아요. 알면 경계해요.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하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를 자꾸 간음했다 음란하다고 말하냐니까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에스겔아 장로들 두 사람 찾아왔다고?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냐? 속에는 우상을 넣어놔놓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찾아온 거예요. 내 그런 인간들한테 대답하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들한테 대답하겠냐?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합니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 다 보응하시죠.
그럼 뭐 답답한데 해야 응답해요?
해야죠.
아니, 왜?
죄인도 사랑하는 사람.
예?
죄인도 사랑하는 하나님.
죄인도 사랑한다 하는 말 함부로 쓰면 그 마치불 이 인간들 지금 나중에 맞아 죽는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그게 죽더라도
지금 주변에 눈총이 다 일로 오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내 뒤에 눈이 없어요.
모르면 속 편하다. 원수도 사랑하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원수는요,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일 뿐이죠. 우리의 원수지, 하나님도 하나님의 원수는 사랑 안 하셔요. 하나님의 원수가 뭐예요? 마귀, 사탄이죠? 하나님 마귀나 사탄도 사랑하셔요? 네, 택범설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망고의 저 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을 때는 하나씩 좋지만 안 좋을 때는요? 무서운 분이에요. 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 마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본문을 보고 답을 하면 핍박을 안 받는다니까.
하나님도 사탄하고 얘기하고 그래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다가 저게 뭐야 요새 뭐 하나 이단 하나 생기겠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하고
그게 이야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 욕을 주고 그래 하잖아요.
아 그게 이야기냐고요?
그럼 안 되니까.
욕기에 사탄은 결국은 욕을 매개를 해가지고 사탄은 박살 나는 거예요. 자 똑바로 봤지. 그 다음요. 그래 택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너무 예쁘 같다. 봅시다 그다음. 사설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 말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응답 아니야? 쭉 얘기하면서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4절 끝에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응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질문이 참 애매하긴 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용납 못한다 그래 놓고요 선지자한테 가서 너 이 말은 같이 전해라 이러신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니에요.
오, 그렇게 놨어요.
아 그래 그걸 보고 이야기했으면 그래 눈총을 덜 맞죠. 예, 여긴 또 응답하리니라 돼 있어요 예전 번역은요. 그래 그걸 얘기했으면 그래 권사님들 눈총을 안 맞지.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됐냐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게 나한테 복이 되면 그건 들어준 건데,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그래 내가 응답하지. 근데 응답 그 자체가 뭐냐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그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는 인간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 거,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요, 그거는 죽는 거예요. 내가 복을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이 침범을 당하고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여기 끌어와가 있잖아요. 그 포로로 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 쉽게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민노라에서 선지 찾아오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당연해 보여요? 이상해 보여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서 이러고 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러고 있는데도, 아, 예, 하나님 섬겨야죠. 그러면서 속에 뭐가 드러내니까 우상이 들어있다니까요. 그것도 지도자들 중에서요. 이게 이상해요? 정상 같아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내가 계속 물들었기 때문에 그걸 공감을 못하니까
근데 시선적으로는요,
네,
여호와인지 알리래서 여호와인지, 네, 모르는 것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여기에도 또 여호와인지를 알면 또 계속 나와요. 14장에만 해도 계속 또 나와요. 결국은 여호와를 모른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몰라요? 이게, 아,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서 말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징계하고 징계하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이런 과정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잘 모르고 있더라 이거야. 아,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곧 끝에 가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나 싶은 마음이 게 보이는데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다, 이럴 수 있구나라는 사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 보여주셔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었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가고 앞장서고 그랬죠? 기독교 역사를 쭉 한번 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온 예가 지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실은요, 교회에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마음 한쪽 구석에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건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기를 바라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13단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가냐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점쟁이집에 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그 모습은 그런데 그 속에요 다른 게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선택을 가는 거죠. 아니,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그래도 좀 덜한 예에 해당됩니다만, 극단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를 평생을 다니면서 성경 말씀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설교 들으면서 살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까요? 아니면 다른 것 따라서 살까요? 예? 선생님 앞에서 하면 나 사람도 못하노.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살까요? 아니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많이 해왔던 샤머니즘이나 유교나 그걸 더 따라갈까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안 따라가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재수 없다.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재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없냐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재수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속에 이게 완전히 성경 말씀대로 바뀌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느냐. 아직도 덜 돼가지고 옛날에 이런 예가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손 없는 날.
그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라고 내가 믿는데.
나는 계실 거라고 믿는데.
야, 있을, 역시 집사보다 목사가 믿음이 조금 더 나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특히 그 저 우리나라 남자들요. 남자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유교적인 관습이 있죠. 예, 네, 그 일종의 토속적이다 해도 맞고요. 그게 착 들어가 있는데 이 믿으면서 성경이 허락한 대로 하는지 아니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센가?
조상들이 가장 세요.
세죠? 예. 몸은 교회 와 있는데 내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속은요? 성경이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 배웠던 거 그 사고방식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냐 하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는 그게 어렵다기보다가 교회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만한 노력을 우리가 별로 안 해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네. 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니, 애기들 시험친 날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요, 옛날에 어른들 달걀을 먹게 돼요. 근데 달걀 끼면 싫더라고요, 마음이.
이상하네요, 왜요?
아니, 어른들 달걀 끼면 시험 뺀다, 그래가지고 못 하냐는데, 우리 아버님의 그 마음이. 그 옛날 어른들도 네. 들어있어가지고 네. 달걀 아침에 깨기 싫어 네. 다른 방법 시험 보러
안고리는 거 좋은 얘기 하셨는데 저는 저 그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아들하고 늘 그런 얘기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 미역 먹는다고 시험에 떨어질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마라. 전부 다 모여 오늘 전부 미역국 먹고 시험 치러 가자. 그리고 부탁.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가 깨가야 할 관습 중에 하나니까 미역국 먹고 가서 붙어 자신 없는 놈 오지마 이러고 일부러 먹고 가는 거예요. 엿때 발라가지고 다 학교 때 그것 때문에 아버지 직업 다 바꿔. 엿장수 집 아이들한테 어디 가도 다 붙겠네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예 우리 스스로 의도적으로 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깨지는 관습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솔직한 얘기로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 학교를 지한다 누가 자기 기업을 치면은 네. 여기가 다 붙이지 미역국 안 먹입니다. 그거는 100%예요.
그치요? 와, 변자가 초치노.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서 깨고 가자하는 판국인데.
그게 잘 안 된 어른 걸
아, 이제 이런 생각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니까 무조건 깨세요. 생각해보고 한다. 생각해보고 할 거 없이, 아, 이거는 잘못이 우리가 깨야 될 거구나. 그러면 깨버리라는 거, 그냥. 아, 또 안 된대. 이러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래. 권사님은 좀 낫다니까. 그런 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 큰 쪽으로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면 깰 건 깨고 부실 건 부시고 무시할 건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우리 개인조차 이게 잘 안 되면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 교회 전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만 가느냐 안 가느냐 판별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 함부로 욕 못할 상황이 좀 그렇더라 그런 얘기예요. 아, 이 카드가 지는 못 나가겠다.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애써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느새 알지 못하는 새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우상에 대한 사고방식적으로 흘러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흘러가는 강물에 가령 오리가 한 마리 떠가지고 이렇게 우아하게 놀고 있죠. 그 오리를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물 밑에서 반려 이거 굉장히 빠르게 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놀리지 않으면 물 따라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흘러가는데 제자리 가만히 있고 지 맘대로 논다는 건요, 물 밑에서 이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세태 자체가 우리하고는 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강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물 따라서 슬렁슬렁 흘러가고 있는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도 소위 말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속에는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일이 있더라. 그 점을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얼마나 더 다잡아야 할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보면 4절 제일 끝부분에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효대로 보응하리니. 그러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 중에 하나는 권원들이 행한 대로, 그러죠? 방식은 행한 대로고 그 다음에 강도는 뭐 몇 배가 더 강해질 수도 있는데요. 여하튼 우상을 섬긴 수위대로 내가 징계하겠다 그러면서 5절 인은이라고 그러죠. 다른 성경 갖고 계신 분이나 참고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이 5절이 번역을 보시면 우리 성경과 조금 다른 측면이 보여요. 그래서 표시를 해주셨다가 다른 번역도 조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잡아 놓아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렇게 징계를 했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 놓겠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여럿 있는데 그쪽 번역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왔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아이, 그거는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네. 이 본문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말을 좀 정확히 쉽게 풀이해가지고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라도 그들의 마음을 잡아놓겠다. 징계했으라도요,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걸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6절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겠다고 책망하겠다고 말하는 주 의도가 뭐하면 6절에 보시면 나타나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11절을 한번 보세요. 약간 건너뛰어서 봅시다. 11절 보면 또 이는 이러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징계하고 야단치고 이러는 주 원인이 뭐냐면요, 결국은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 돌이켜서 또 뭐하고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 징계 이야기를 계속 하시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 징계나 심판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만 읽으면 하나님 정말 나쁜 분처럼 보여요. 그 초대교회가 있을 때 득세했던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말시온 혹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이단이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괴팍하다, 심술꾸러기다,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을 심판했다가 만들었다가 심판했다가 죽였다가 이래서 이건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갈기갈기 찢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공언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행위를 막으다 보니까 성경 그 66권이 빨리 확정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탬이 되긴 했어요. 부작용으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 읽으면 정말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도 말시온 파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를 보면, 이, 여기 나오는 6절하고 11절 말이죠. 11절처럼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가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구약의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르쳐주신 사랑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부분에 구약 쪽을 많이 해요. 그러나 신약과 동떨어진 구약은 없습니다. 신약의 관점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도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라 그러면 구약 성경이 엄청 예가 많아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같으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 하면 이런 겁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했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함께 여기서 살자고 하는데도 내 말 안 듣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마음 어때요? 그렇게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죠? 그래 놓고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마음이 어때요? 네? 아프다는 게 어디 나타나요?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는 게 성경에 나타나요?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할게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었으니까 죽어야 끝이죠. 안 죽잖아. 안 죽고 옆에 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바로 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러죠.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서 벌 쓰고 있는데 뱀이 여기 있어. 이놈의 새끼 너 죽어봐라. 어?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 테니까 너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옆에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 여인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후손이 온단 말이지? 후손이 이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지? 둘이 앉아서 옆에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둘이한테 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 이 중요한 구절을요, 하나님은 왜 본인들에게 직접 얘기 안 하고, 요, 먼산 보면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가 저,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저녁에 신랑 같이 대판으로 싸웠어요. 아침에 밥 해줘요, 말아요.
밥은 하는데, 제대로 안
물어봐요.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하지. 요새 젊은 사람들 물어봐요. 안 해줘, 이렇게 되지. 밥을 해주긴 했는데, 해놔놓고, 와서 아침 잡수고 출근하세요. 이 말 하기는?
싫으니까.
싫잖아요. 그럼 어디다 대고 외쳐요?
애들한테.
애꾸선 애들한테 밥 안 먹나? 뭐 이런 거 하죠. 아도 없으면요.
그냥 허공에 대고, 우리 그렇게 해줘, 뭐.
허공에다 대라고요? 그냥 막 밥상 들고 가지고 돌아 앉아있는데, 뒤에가 밥상 들고 다 소리 좀 크게 놓고, 숟가락도 더그득더그득거리고 놓고, 그럼 대충. 네? 그러면 대충 알아서 먹으란 얘기죠? 왜요? 마음이 해줄 건 해주는데 마음은 아프단 얘기야. 편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징벌하시고 하와에게 벌 주셔요. 벌 주시는 그 틈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구나 이게 보인다는 얘기죠. 하나만 더 할까요? 왜 여자에게 해산의 아픔을 주셨죠? 네가 먼저 따먹었으니까 죽어봐라 이런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고통을 더한다 이러면 벌이죠. 그건 뭐 이상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뭐가 묻어있느냐 하면 저 사도바울이 골로새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꾸 여기 자꾸 옆으로 꼴로 갔는데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 이 느끼는 이 아픔이요 결국 누구의 아픔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아픔이에요. 왜? 범죄해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불러드리려면 나도 이 정도는 아프다. 그걸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근데 애기 낳는다고 아파 본 사람은요, 아,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구나. 그러면 여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구원에 가깝다는 얘기죠. 벌을 주면서도 그 벌 속에 뭘 묻어놨는 거니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하나씩 하나씩 묻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구약의 하나님도 그냥 괴팍하고 자기 멋대로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 이 인간들 가만 두나 봐라 이러면서 한쪽 구석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들을 돌이키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구약 성경 심판이나 무슨 얘기를 읽으면서도 항상 이런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7절에도 그 앞에 나온 얘기의 내용이 거의 같은 반복입니다. 거기도 보면 여전히요,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와서 묻는 자에게 7절 끝에 보시면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히 위에서 보면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다 하는 것 같더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응답하시는 자체가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8절에요,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기는 단어가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놀라움은 없어요. 아마 이 개역은요, 이걸 의역을 하면서 그 앞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하는 이 표현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 사람을 향해서 딱 바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눈빛을 쏘이면요, 놀라긴 하겠죠. 그래서 놀람하는 거는 여기 이제 의역 과정에서 추가가 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시면 두 가지, 표징과 속담거리가 돼요. 표징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뭐라고 할까요? 표징, 표시, 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받은 징계가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은 이렇게 된다라는 하나의 표시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조소거리,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요, 다른 사람을 비웃는 속담이 있나요? 속담이나 격언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어리석은 인간 늘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겠냐 이래서 만들어진 속담이나 격언 뭐 있나 보세요. 바보짓 했을 때 쓰는 속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이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속담이 하나 생겨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바보짓을 할 수 있냐, 그런 속담의 소재거리가 된다 너희는, 이런 뜻입니다. 바보 같은 속담 많이 있어요. 저기 저 사자성어로 말하면 각주구검하는 거 있죠. 배 타고 가는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 칼을 빠뜨려 버렸어요, 물에. 어? 어디 빠졌지? 표시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표시를 해요? 각주. 각 새긴다는 뜻이에요. 어디다가요? 배에다가. 칼 떨어진 고기다가 새겨놔요. 그러고 나는 게 구검, 칼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그러니까. 세상 천지 이런 바보짓 하는 놈이 어딨냐? 누가 그랬냐? 저 놈이 그랬대. 쉽게 말하면 여기에 그 속담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보짓을 했다라는 소재거리로 만들어 놓겠다. 네, 이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9절에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선지자가 유혹을 받은 게 하나님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구절 천천히 잠 봅시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이 말은요, 유혹을 받고 가는 거는 뭐 우상의 유혹을 받았지, 이제 누구의 유혹을 받았지 받고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자기 말을 하거나 이제 엉터리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엉터리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 구절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이게 답이 좀 확실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세월호 사건이 났어요? 저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 잘 믿던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일찍 죽게 됐어요? 자,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럴 때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지금 문창극 씨 총리 낙마한 게 그럴 때 말을 생각 없이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 없이라기보다가 그 원인에는 우리는 우리끼리 말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말의 의미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는 다른데 우리끼리 쓰는 이 말이 일반인들이 듣기에는요 굉장히 안 좋은 말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도 우리끼리 쓰는 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거예요. 선한 건데 이 땅에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왜 그렇죠?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내버려 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오히려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이 중독 과정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닌 것이 많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다 하는 것은 선지자는 유혹 안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유혹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유혹을 받고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도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을 잘합니다만은 여러분 절대로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좋지 못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거기 가서 아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배가 물에 빠져가 죽어 저렇게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네?
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건 참 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의 악한 생각으로 사람의 악한 생각에서부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해요.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화하고 안 좋은 모습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전부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뭐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곰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노는 그런 세상. 근데 그 하나님의 뜻과는 좀 상관없는 이런 현실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버려두셨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답을 갖고 계셔요. 갖고 계시면 이런 구절을 이해할 때에 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내려가야 되겠네요. 12절에서 14절 같이 잘라가면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용합 아주 흡사한 표현이요. 그 아래 세 번 더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데 약간 그 모양새만 바꿔가면서 반복이 되니까 요 구절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로 그 다음 반복되는 걸 가볍게 넘어가도록 그리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가끔 퀴즈에 잘 나오는 게 하나가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옛날 우리 그 저게 그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 할 때 이거는 표현 바꾸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관계없이 이제 사람들끼리요 이 부탁 좀 들어주세요 이러면요 흔히 요 비슷한 얘기 뭐라 그래요? 부탁드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고 싹싹 비는데 어른들이 야단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놈 새끼야 이거는 예? 그것도 할아버지다 아니다 할애비다 그러죠. 야 인마 너가 할애비가 온대도 이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표현이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 온다 해도 안 된다. 누가 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죄악이요 아주 크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13절 보니까 가령 어떤 나라가 이러죠.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나라예요?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아닌 다른 어떤 나라가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 딱 하겠다고 딱 마음먹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막 노아 할애비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서 좋은 이래도 저래도 하는 그런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고 그러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런 모진 면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세 사람이에요? 이거 뭐 답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그려진다 그죠? 근데 간단하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 대단한 사람들 이 세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왜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들 제일 낫네. 세상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 해도 노아는 순종하고 욥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극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 욥이잖아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은요? 사자 불만 생각나세요? 요번 저기 초등일부 성리학교 가가지고요 다니엘 얘기를 한 2시간 이상을 제가 했어요. 했는데 중동부터 순에 따라가가 있는데 마침 쉬는 시간에 좀 했네 하나 있더라고요. 너 일로 와봐. 몇 살? 9살. 9살이면 2학년. 너 초등부 갔었어? 예. 뭐 배웠는지 이야기해. 이랬더니 한참 동안 이카고 있지. 갔다가 한참 있다 다시 왔어요. 찾아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니엘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9살 배기 조금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쁜데요. 이게 다니엘이요 포로로 가갖고요 친구들하고요 그러니까 시작해요. 그 사자 굴리기는 제 끝에 나오는 거예요. 벽에 글씨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어쨌고요. 느부갓네살 왕 뭐 에이든 느부갓네살 왕 이런 거 이름 몰라요. 약간 양이요. 양이 아니고 왕이 저 풀 먹고 뭐 이러기도 하고요. 뭐 이래가지고 사자굴까지 가고 끝나더라고요. 얼마나 이쁘다고요. 뭐하다 또 그 헛소리 왔는데. 다니엘이 그걸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가 어떻게 대열려서 총 그러니까 그 왕조가 셋이 바뀌는데도요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상태에서도요 대통령 바뀌는데 총리 노릇을 계속한다면요? 정권이 바뀌는데 총리를 계속했다면 어떻게 돼요? 대단하네. 이게 보통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경우는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총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
아, 그 설명하고 대단한 사람 맞네.
대가리가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중심 사상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 이 세 사람이 정말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만 따라갔던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와도 이 사람들이 당연히 구원받겠지만은 이 사람 덕분에 뭐 가족이나 마누라나 아이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혹시 저 집에 신랑이요 교회 가서 가는데 저기 뭐야 막 당신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막 예수님 오시면 내가 당신 치마 붙들고 따라갈게 그러거든 이 구절 가르쳐주세요. 네? 네 절대로 안 된대요. 그리고 치마 붙들고 늘어져봐야 소용없대요. 하나님이 치마 싹 벗겨버리고 딴 거에 비슷해보고 간대요. 그리고 껍데기만 끌어안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건 또 설명이 좀 필요한 거기 있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되는데 약간 달라지는 게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하는 거는 기근이죠. 여러분 기근이 무슨 징계에 해당되나요?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양식이 끊어지면요? 자식 잡아먹 양식 끊어지면 방법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징계를 또 이야기하셔요. 15절 보니까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보내겠대요. 사나운 짐승을 보내면 그 다음에 15절 중간쯤에 보면 땅을 황폐하게 하여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자 이거죠. 두 번째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보내고 땅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사나운 짐승을 보내서 짐승들이 그냥 와글와글하게 만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의미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대신에 뭐가 번성한다는 얘기죠? 그냥 짐승하고 사나운 짐승은 달라요. 짐승은 가축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해야 할 곳에 사나운 짐승이 번성하고 그 다음요 땅을 황폐시키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는데 이 땅이 황폐해진다는 거는요 결국 이 두 개는 하나를 합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취소된다는 뜻이에요. 사나운 짐승이 득실거리고 땅이 황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취소는요 무서운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또 다른 재앙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명령하기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그러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17절 끝에 보시면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러는 거죠. 칼이 막 돌아다니면서요 사람하고 짐승 눈에 뜨이면 사람과 짐승이 눈에 뜨이면 예, 다친다는 얘기죠. 아 이거는 이제 일종의 칼을 그냥 칼이 아니죠. 칼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예? 매직의 침입을 말하는 겁니다. 칼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고 짐승이 눈에 띄는 건 다 쳐버려라. 이 말은요. 아주 잔인무도한 외적이 침입해 온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네요. 19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이렇게 말하죠. 전염병도 무섭나요? 아, 에볼라요? 하필이면 이 시기에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게 저게 등장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걸리기만 하면 90% 치사율이면 어떻게 되죠? 어제 가면 지금 나라들마다 국경 지금 다 틀어막고 있어요.
약도 없다고.
예? 네? 약도 없대요?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죽을 가능성이 더 많고.
죽을 염증이 있어.
야, 미국이 있잖아요. 그, 감염된 자국 백성을 미국에 데려오지 말라고 말할 정도 같으면, 저 뭐 엄청 겁내는 거예요. 엄청 겁내는 거. 와, 이런 전염병이 있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거. 치사야 90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옛날 그 중세 때 패스트가 유행을 하면서요, 열을 완전히 흑사병, 쓸었다 하거든요. 그때 죽은 숫자가 약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치사율이 90이면요? 아, 무서운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면 안 무서운 게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만 구원받아요? 20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독한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곳을 보면 생각나는 게요. 제가 옛날에 한 10년간 있다가 떠날 때 그게 마지막 설교 제목 제가 기억을 해요. 이거예요. 노아, 다니엘, 욥, 그리고 나. 무슨 설교 했겠어요? 노아, 다니엘, 욥, 그리고 나.
노래 제목.
네? 노래 제목 같아요? 아, 참, 난 오늘은 설교를 해놨더니, 참, 지사님이 문제 많아. 노래 제목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세 사람은 구원할 것이다. 거기에 나도 끼일 만큼 그렇게 삽시다. 고별 설교였어요 그거 마지막이요. 전 제목만 생각해도 저기 저 뭐야 제목만 생각해도 전 저수 은혜가 돼요. 제가 제목을 노아, 다니엘, 요, 그리고 나 그랬지만, 제가 쓴 원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나 아니에요. 세 글자. 홍순관. 노아, 다니엘, 요, 홍순관. 요래 놓고, 설계할 때는,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요게, 그리고 나, 노래 제목까지 그렇게 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여전히 저한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이런 심판을 행하신다 해도, 하나님 딱 보실 때,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각오하고 살아야 우리가 변해요.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 우리 맨날 앞에 나온 그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노라 하는데 야 인마 속을 들여다보니까 너 속엔 여전히 우상이 들었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살펴봐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 어떤 나라가 그랬죠? 어떤 나라의 재앙 하나가 내려도 이 세 사람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하나 둘 셋 네 번을 했단 말이에요. 네 번을 해놔놓고는 이 네 가지 재앙이 하나만 떨어져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데 예루살렘에는요 네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퍼붓겠다는 얘기예요. 와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면 다 죽을까요? 남는 인간이 있을까요? 22절 보니까 그래도 남는 인간이 있네요.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더니 곧 자녀들이랑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네 가지 재앙이 그렇게 혹독하게 내리는데 그 중에도 살아남는 놈들이 있대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앙을 피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그 아래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재앙을 피한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끌려오리니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포로가 돼서 여기까지 또 끌려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 예루살렘에 내리는 재앙이 몇 가지냐 그러면요. 다섯 가지. 여기 나오는 네 가지 플러스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포로로 끌려오는 재앙까지 해가지고요. 그럼 결국은 재앙을 피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특별히 남는 자가 참 복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여기에 남는 자는 복 아닙니다. 이 모든 재앙을 피한다고 해도 피하는 게 아니다. 포로로 돼서 끌려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22절 곧 뒤를 보세요. 끌려온 그 사람들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이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말도 좀 이상해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문제가 그렇게 많아서 예루살렘이 저렇게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 재앙을 피해서 남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왔는데 이 인간들 하는 짓을 보면 너가 위로가 될 기다. 아, 이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데요? 이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간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정도로 망했다. 너가 위로가 될 기다. 그 다음 마저 보고 얘기합시다. 23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의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그 인간들 하는 짓 보면 내가 왜 이래야 하는지 너희가 알 수 있을 게다. 그게 너희한테 위로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느냐라는 것을 포로로 잡혀와도 그 소행을 보면 알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요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안 돌아서겠구나 하는 걸 참 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이 세 번째 침략을 당했을 때 그 바벨론이 세 번째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불태우고요. 소위 말해서 눈독보로 베낀 건 전부 잡아서 돌아오는 게 이게 세 번째거든요. 여기에 에스겔이나 이 사람들은 두 번째 포로 때 이미 잡혀와서 살고 있는데 그 한 13년 정도 될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또 잡혀오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표현들 구체적으로 뭐 명시는 안 했지만 이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이 인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내가 친히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 건지를 우리가 추측을 좀 해봐야 하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징계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너무 두고 있는 게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는 그 인간들은 내가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억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